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주 타계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이 일요일 거행됩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평의회 의장은 토요일 장례식을 위해 산티아고 대 쿠바를 찾은 수만 명의 추모객 앞에서 자신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언에 따라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이름을 딴 동상이나 기념물 건립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혁명의 지도자는 자신을 숭배하는 어떤 표현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또한 그 어떠한 장애물과 혼란, 위협에도 극복하고 쿠바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카스트로 전 의장의 화장된 유해는 나흘간의 전국 수회를 거쳤으며 토요일 산티아고 대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쿠바의 독립영웅 호세 마르티 옆에 안장됩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공식 장례 절차는 일요일 마무리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는 질 스타인 전 녹색당 후보가 펜실베니아주에서의 재검표 요청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법원이 재검표를 위해 100만 달러의 비용을 내라고 명령하자 재검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스타인 후보 측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펜실베니아주 법원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연방법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월요일 연방법원에 펜실베니아주 재검표를 위한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스타인 후보는 투표기계 해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합주였던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의 대선 결과에 대해 재검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녹색당이 추진하는 재검표 계획에 대해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보였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토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통화는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나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접촉한 것보다 낫다며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서 오바마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두 지도자와 대화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었습니다. 같은 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 총통과의 통화는 중국 당의 유일한 민주주의인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행위였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토요일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며 전 세계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 40년간의 외교적 관례를 깨뜨리며 미국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서는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자국의 복지 정책 아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지난해 유럽의 난민 사태와 함께 시작된 일련의 테러 공격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 사이에 반체제,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5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무소속인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후보가 구구정당인 자유당의 호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부정 의혹으로 투표 결과가 무효되면서 일요일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요일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이탈리아의 반유럽연합 정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테오 렌치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투표는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유럽연합 성향의 렌치 총리는 개헌을 통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이탈리아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성패가 중국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죠.
Le projet de résolution a recueilli 15 voix pour. Le projet de résolution est adopté à l'unanimité en tant que résolution 2321.
네,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 세크 유엔 대사의 말인데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렇게 발표한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그런 소리 들으셨는데 이 5차 핵실험을 9월에 실시했는데요. 여기 대응해서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 최원기 기자가 이번에 얼마나 걸린 건지 한번 되돌아봐 주실까요?
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죠. 이것은 그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채택된 건데요.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니까요. 82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때 57일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역대 그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82일이나 걸렸냐 하면요. 역시 북한의 광물 수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인데요. 앞서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그 1월 6일 날 실시한 4차 핵실험이죠. 그 핵실험에 대응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다만 민생용 석탄은 제외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안보리 결의 2705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운영했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 조항을 좀 악용을 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 대부분의 석탄을 민생용으로 분류해서 이를 수입한 겁니다. 따라서 통계만을 보면 좀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이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표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5차 핵실험 실시하니까 북한의 이 같은 그 모든 석탄을 다 차단하자 이런 것을 바랬던 거고요.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용 석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개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마크에서 여러 번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고요. 결국 절충을 벌여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석탄, 광산물의 물량, 액수, 규모를 제한하는 일종의 그 상한선을 두는 데 합의를 성공했고요. 이런 내용을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담아서 지난 11월 30일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마침내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민생용은 제외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악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그런 그 논란의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그런 그 목적을 띈 그런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석탄 말고도 다른 광물 자원도 수출 금지가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석탄 외에도 다른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광물들도 이번에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석탄 수출을 막은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광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또 이 돈들이 결국은 그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석탄 수출을 막는 것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그 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1월에 실시됐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705 석탄 수출 금지 이렇게 하면서도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었는데 이 민생 목적이 그 제대로 규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행도 안 되고 이래서 대북 제재 허점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이런 허점을 막는 데 새로운 결의에 중점이 주어졌고 그 결과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를 거쳐서 네. 상한선을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이 올해 12월까지는 5,349만 달러 또는 100만 톤이 상한선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에서 더 낮은 수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석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약 7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현철 기자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광물 자원 수출 금지된 것 최현기 기자가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석탄 문제는 뭐 지금 방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세히 보면요, 그 석탄 외에도 다른 광물 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게 있는데요. 북한의 은, 구리, 아연, 니켈 수출을 그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광물산물 수출을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북한이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그 실시한 직후에 그 채택한 결의안 2705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금, 철광석, 바나듐, 티타늄 이런 히토리오 수출이 이미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추가 그 대북 제재를 취하면서 네 가지 광물의 수출을 추가로 막은 건데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북한이 약 그 한 1억 달러 정도의 그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외화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구리, 북한이 그 석탄 외에도 구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구리 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에서 그 구리를 많이 사온 그 중국 기업들에게 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라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조항이 그 결의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 제외 공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의 2315의 제14조를 보면 유엔 회원국들에게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공간과 또 영사관에서 그 직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 각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결의 16조를 보면 북한 제외 공간과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를 은행 계좌죠. 이거를 한 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북한 공관이나 외교관들이 현재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면
네.
하나를 빼고는 모두 폐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관을 임대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 외교관이 공관을 임대해서 장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금지 내용은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종종 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제재 결의안 들어간 내용 중에는 상당히 그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이 그 해외에서 갖고 있는 해외 공관,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공관을 임대해서 장사, 사업을 상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북한은 그 1990년대 그 고난의 행군이죠. 당시에 그 외환난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을 운영하려면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공관을 운영하는 비용도 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거의 안 주거나 주더라도 상당히 부족하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 늘 해외에 살고 있는 대사나 영사관 같은 외교관들은 궁여직책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얘기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북한은 독일에 상당히 큰 그 대사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공관 원수도 줄었고 또 북한에서 그 운영비를 잘 안 주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임대를 다른 그 독일의 사업자에게 넘겨주고요. 사업자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공관 살림을 어렵사리 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국제적인 관례 협약에도 다 어긋난 건데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 같은 외교관이 공관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시적인 범죄 용의자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의 조선일보가 바로 그런 사설을 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들은 원래 약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주재하는 그 외교관들이기 때문에요.
네.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외국에서 무슨 나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현지 공관에서 면책 특권이라고 해서 체포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외교관 숫자를 줄여라. 또 공관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계좌를 가지려도 꼭 하나씩만 가져라. 이런 것을 한 것은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딴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당신네들은 항상 무슨 밀수라든가 무슨 저 무기 개발이라든가 외화 조달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갈 수 있는 일종의 범죄 용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외교관 문제에 대해서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언급을 잠깐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결의안에 외교관 규모를 축소하도록 촉구한 거. 이거는 이제 그만큼 북한의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밀수를 했다는 거.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제재 결의안에도 이게 포함된 거야말로 상당히 아주 포괄적인 하든 모든 각 방면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환을 통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미국의 의지가 작용이 됐고 또 중국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죠.
네, 이번 그 결정에 대한 그 의미를 유명한 전 한국 외교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결의 첫 장을 보면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그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이번 결의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 주민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도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력을 그 해외에 파견해서 그걸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 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특히 과거에 많은 노동자들을 중동에 파견해서
네.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한국의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몇 년만 일을 하면 내가 우리 집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가곤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그 돈을 몽땅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북한과 관련해서 그 제3국 노동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 개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많게는 90%까지 그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가게 되고 또 결국은 이 돈이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게 되고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결의에도 또 다른 그 여러 그 유엔 부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의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금지 품목에 대한 제재 명단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좀 최영기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번에 제재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기관, 개인, 제재받는 품목 이런 것을 나열을 했는데요. 개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춘일 이집트 주재 그 북한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북한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불법적인 활동을 이 박춘일 대사가 도왔다 이런 이유고요. 또 박 대사 외에도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으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총 10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사치품 품목에서는 고급 양탄자, 도자기 이런 것도 제재 명단에 올려서 이런 것을 그 북한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밖에도 북한의 그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같은 그 대량 살상 무기에 쓰일 수 있는 각종 그 원심불리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그 명단을 한층 그 확대해서 그 제재의 고삐를 한층 더 바짝 조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소리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 안보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새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여기 그 석탄 수출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기존 제재 허점을 막은 것은 실질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여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대북 압박은 커질 것이며 북한 정부가 핵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새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며 북한이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나라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에 책임 있는 지배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 채택 이후에 즉각 또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 정부의 평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도 그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채택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요.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이정표적인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의 이런 안보리 결의안 이후에는 늘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네,
중국은 이번에 특별히 미국과 최종 그 합의 이전에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과연 이번에 또 어떤 입장인가가 어느 때보다 또 궁금해지고 네. 있습니다. 중국 입장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 반응 보면 일단 미국과 한국 이런 나라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중국은 일단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공통된 입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2321호를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 동시에 이번 대북 결의가 전면적이고 균형 있게 집중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중국이 그 강조하는 점 바로 그 균형 있게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화 역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선순위는 당사국들이 이른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 재개에 관심을 두고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서 비핵화 보장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입장은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그런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여러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독자 제재를 좀 알아보죠. 미국, 한국, 일본이 특히 독자 제재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독자 제재를 얘기한 게 있나요?
네,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나서 직후에 1만의 독자 제재를 취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금융 제재,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인, 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취했고요. 특히 중국의 제재를 어기고 있는 이런 기관에 또 기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도 2일 독자 제재 발표했는데 최은기 기자가 이 한국적 반응 독자 제재 계속해서 좀 알아보죠.
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뒤에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 35개 기관과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최측근이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고려항공 등 북한의 핵심 기관과 단체 35곳이 새롭게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앞서서도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취하면서 그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서 그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69개 단체 그리고 개인은 7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그 주목할 점은 최초로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명단에 오른 건데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 홍샹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마샤오옹 대표 등 관계자 4명도 이번 한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당초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발표 전에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제재 명단에 오를 수가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재 명단에는 김여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 쪽 독자 제재 좀 살펴볼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본도 기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강화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의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먼저 자산 동결 대상을 보면 현재 43개 단체 또 개인 40명에서 54개 단체 개인 58명으로 10개 단체와 개인 18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확대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과 또 중국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 선박만 입항을 금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국적의 그 선박도 추가로 입항을 금지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 온 선박은 일본에 들어오는 것이 전면 금지되게 됐습니다. 또 이 밖에 북한을 방문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강요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확정한 제재안을 시행할 방침인데요.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 또 국제사회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더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추가 제재도 언제든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문가마다 뭐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 톤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나 되니까요. 만일 이대로 그대로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약 7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광물, 은, 구리, 니켈, 아연 이런 일부 광물들도 또 수출 금지가 완전히 되면은 1억 달러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물, 석탄과 이런 기타 그 광물만 합쳐도 8억 달러의 외화가 줄어드는 셈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생용 석탄은 제외한다. 이런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구체적으로 금액 또는 물량 어떤 상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약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아까 7억 달러, 8억 달러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중국이 이 같은 대북 제재 규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부 뭐 성과가 있다,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그 검색 또 그 제한 이행하느냐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 역시 모든 것이 중국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 장치도 아주 중요한데 이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이런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것이 어떤 조직이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데요. 이 전문가 패널이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요.
네.
현재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의 역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이번에 그 새 결의가 채택되면서 앞으로 역할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먼저 그 이번 제재 핵심이죠. 수출 상한선이 정해진 석탄의 움직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의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또 전문가 패널이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 18745를 채택하면서 전문가 패널이 만들어졌고 이때 매년 1회 그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놓게 됐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간 보고서를 포함해서 1년에 두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재 위반과 회피를 더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광물 수출이 7, 8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면 북한으로서는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크게 줄을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나 타격을 받을까요?
앞으로 좀 뭐 두고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외화 조달 또 통치 자금 이런 것을 보면요. 북한에는 그 민간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주로 노동당과 군부에 있는 산하기관 또는 기업들이 그 수출을 많이 합니다. 석탄이나 무슨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오면은 그중에 일부는 자기네들이 갖고 대부분은 노동당 39호실 북한의 모든 그 외화 자금을 수집하고 그 관리하는 데죠. 노동당 39호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그 통치 자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통치 자금을 중국 같은 데서 그 곡물을 사오는 데도 쓰고요. 또 무슨 그 가전제품 또 텔레비전 이런 것도 사오는 데 쓰고요. 또 많은 그 당정군의 간부들에게 그 하사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무슨 벤츠 자동차 또 무슨 양주 술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이런 네. 걸 해서 일종의 하사함으로써 정권을 꾸려가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뭐 처음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또 한국은 지난번에 금강산 관광도 중단을 하고 또 개성공단도 폐쇄를 했기 때문에요. 올 3월에 이미 대북 제재 결의 2705에 따라서 그 한국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대략 한 5, 60% 감소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미 줄었다 그런 얘기고요.
네.
요번에 그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취하고 또 광물만 해도 한 7, 8억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앞으로 좀 한층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과 상당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채택을 하게 됐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채택이 된 거고 중국도 이제 동의를 한 건데 그렇다면 과연 대북 제재를 중국이 잘 이행을 할지 여전히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문제는 그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가를 보면 중국이 결의 초기에는 제재를 이행을 하다가도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그 앞선 대북결의 2705에서 민생을 제외한 모든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달 북중 무역 통계 자료를 보면 10월에 북한의 석탄 대중 수출액이 1억 200만 달러로 전달보다 22%, 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9.7%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조항인데요. 현재로서 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제재를 느슨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국 국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북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이 한국의 텔레비전 보도를 보면 서울 한복판에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또 국회가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원기 기자가 이번 이 한국의 사태를 좀 종합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혀서 지금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죠. 그 민간인이라는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즉 국가를 어지럽히고 갖고 놀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그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난 건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순실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가진 최태민 목사의 딸인데요. 수십 년간 박 대통령과 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다음에도 아무런 직책이나 공적인 자리에 없으면서 정부의 그 정책, 인사,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을 개입했고요. 급기야 또 무슨 재단을 설립을 해서 수백억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그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그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박 대통령도 여기에 그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에 JTBC라는 그 방송국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서 이를 폭로했고요. 이는 커다란 국민적 실망과 분노로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 시내에서 100만 명 이상의 촛불 시위를 벌이는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현재 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5% 정도인데요. 이것은 이미 한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박 대통령과 탄핵을 가했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스스로 이제 특별 담화를 내서 더 이상 내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자, 한국의 이런 정치 상황 하루속히 안정이 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죠. 최근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부시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부시 센터는 전임 그 대통령이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서 자신의 고향인 그 텍사스에서 세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시 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행사를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출범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조언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탈북자가 꽤 있으니까요. 이 탈북자의 그 실태 이런 것에 내는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되겠는데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이 부분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새 정부 아래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그 같은 위협이 결국은 금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 자체라는 지적이고요. 따라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안보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고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새 행정부가 기존 제재 이외에도 인권 진전을 위해서 마련된 의회 법률 또 대통령 행정 명령 등 폭넓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고요. 아울러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를 했고 또 새 행정부의 제재 당국자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 분석들을 살펴봤고요.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아울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오늘은 어쩐 일인지 조용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임종, 슬픔의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처럼 도와주는 상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례 절차를 고품격 맞춤형 장례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금강종합상조는 만여건 이상의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언뜻 들어보니 상조 보험을 광고하는 내용인 것 같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지금 상조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강종합상조라고, 일단 상조란 말이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 상조란 말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조가 뭐냐면요, 사람이 가정에서 이제 갑자기 누가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일체 장례식해서 마지막에 발인해가지고 운구해서 시신을 산소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한다거나 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조를 두는 겁니다. 예, 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상조보험에 관심이 있는 듯 상조보험 광고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고급 수위, 오동나무 관을 비롯 70여 가지 고급 장례용품과 컨티넨탈 리무진, 장의버스도 추가 부담 없이 100% 지원. 품목을 선택 지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그동안은 막연히 알고 있던 상조보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모양이죠?
우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보험이 들었을 때는 돌아가시게 돼도 우선 옷을 입히고, 근데 궁중염습이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왕들처럼 예, 염습을 한다는 건데요. 고급 옷이 입혀가지고 오동나무관에 짭니다. 그리고 예, 장례식장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을 그대로 예, 공짜로 다 식사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부터 예, 산소 예, 묻힐 곳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 화장터에 갔다가 다시 화장터에서 화장했던 예, 그것을 이제 예, 보관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것도 예, 정말 대형 버스와 승용차가 다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상주를 미리미리 가입하게 되면 매달마다 돈을 내는 건데요. 결국 이제 갑자기 장례가 이루어진다 해도 예, 돈을 예, 급하게 이렇게 예, 마련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설명서에 가서 다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예, 한번 설명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저 밑에 지금 글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텔레비전 밑으로 예, 지금 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역 8번 출구 그쪽에는 저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집 곳입니다. 한번 그 설명이 하는 데 가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탈북자 김영수 씨. 상조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명회에 가기로 하고 직접 설명회 현장을 찾아갑니다.
운부차하고 가족이 타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요,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2차 두 대를 공짜로 줘요. 공짜로. 운전기사까지 해서 상조를 가입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때는 2차 두 대를 200만 원 이상 돈을 줘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접대하는 도우미가 4명 나갑니다. 이들이 가서 음식을 직접 접대하고 설거지 청소까지 다 하면 우리 식구들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도 3일장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장례를 지를 때 상조를 통해서 지를 때 진짜 편리하고 고마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화장할 때, 화장.
설명회에 다녀온 탈북자 김영수 씨. 상조보험 가입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까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지금 났는데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요. 우선 오늘 예, 보험이 가입되는 사람들한테는 60만 원이라고 값을 깎아서 450만 원 중에 390만 원에 가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달마다 돈은 내는 돈이 예, 3만 9천 원이면 결국 8년 4개월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3만 9천 원이라고 하는 돈은 예, 달러로 봤을 때 예, 한 35달러가 좀 됩니다. 이 35달러면 예, 대한민국 같으면 한 3시간 정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 되는데요. 이렇게 예, 3시간 정도 일한 돈 벌어서 한 달 동안씩 해서 예, 8년 4개월 동안만 내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돈을 내지 않고도 그 어느 때 아무 때라도 이렇게 예, 철저한 예, 장례 서비스가 보장됩니다. 예, 그렇게 갑자기 예, 당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무조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드는 걸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상조보험에 가입을 한 모양인데요.
예, 정말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험이 들게 되면 60만 원 예, 달러로 봤을 때 거의 한 570달러죠. 570달러가 예, 공짜입니다. 값을 깎아줄 때 예, 드는 것이 낫겠죠. 이것은 제가 들었다가도 혹시 저희 친구나 가족이나 군우가 만약 예, 또 이렇게 부상사가 났다. 집안에 군우가 부상사가 났다 하면 이것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저 대신에 다른 사람 걸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때문에 예, 한 가족이 한두 개 정도만 들고 있어도 예, 정말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래 지나가서도 예, 그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 상조보험을 그대로 활용하면 정말 예, 급하게 제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라든가 예,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예, 이런 장례 같은 거는 예, 정말 예, 편안하게 예, 정말 고급 서비스 받으면서 예, 충분하게 할 것 같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예, 저리 예, 가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6년 12월 4일 오늘. 3, main engine start. 1-0 and lift off of the Delta rocket.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를 위해 패스파인더호를 발사했습니다.
Next stop, Mars. And without punching a black hole in the federal deficit, NASA today sent off.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는 화성의 또 다른 생명체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패스파인더호를 화성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패스파인더호는 약 7개월 동안의 비행을 거쳐 이듬해 7월 4일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패스파인더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자 패스파인더에 장착돼 있던 탐사 로봇 소저너가 나와 탐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탐사 로봇 소저너는 화성 표면의 모습과 지질, 기상 관련 자료들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소저너의 탐구 결과 화성의 지질학적 특성은 지구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563년 12월 4일 오늘 가톨릭 교황에 의해 소집됐던 트리엔트 공의회가 18년에 걸쳐 진행된 끝에 마침내 그 막을 내렸습니다. 트리엔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 이름이고 공의회는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교리나 규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는 가톨릭의 최고 회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18년 전인 15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내붙였고 이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바오로 3세가 종교개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기간 중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교황권을 재확인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많은 악습을 폐지시킵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 결과 신교와 구교 사이의 분열은 더욱 심화돼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의 절반이 로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후 트리엔트 공의회는 18년이 지난 1563년 오늘 마침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주 타계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이 일요일 거행됩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토요일 장례식을 위해 산티아고 대 쿠바를 찾은 수만 명의 추모객 앞에서 자신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언에 따라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이름을 딴 동상이나 기념물 건립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혁명의 지도자는 자신을 숭배하는 어떤 표현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또한 그 어떠한 장애물과 혼란, 위협을 극복하고 쿠바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카스트로 전 의장의 화장된 유해는 나흘간의 전국 순회를 거쳤으며 토요일 산티아고 대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쿠바의 독립 영웅 호세 마르티 옆에 안장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이 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보였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토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통화는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나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접촉한 것보다 낫다며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두 지도자와 대화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었습니다. 같은 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 총통과의 통화는 중국 땅의 유일한 민주주의인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행위였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토요일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며 전 세계는 오직 하나의 중국 정책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 40년간의 외교적 관례를 깨뜨리며 미국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는 질 스타인 전 녹색당 후보가 펜실베니아 주에서의 재검표 요청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펜실베니아 주법원이 재검표를 위해 100만 달러의 비용을 내라고 명령하자 재검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스타인 후보 측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펜실베니아 주법원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연방법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월요일 연방법원에 펜실베니아주 재검표를 위한 구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주에서 승리를 거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녹색당이 추진하는 재검표 계획에 대해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자국의 복지 정책 아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지난해 유럽의 난민 사태와 함께 시작된 일련의 테러 공격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 사이에 반체제,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무소속인 알렉산더 판데어 벨렌 후보가 구구정당인 자유당의 호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부정 의혹으로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되면서 일요일에 재선거가 실시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요일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5,100만 명의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투표 결과는 월요일 아침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이탈리아의 반유럽연합 정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테오 렌치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투표는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유럽연합 성향의 렌치 총리는 개헌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이탈리아에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의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치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북부지방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오후에 2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